우리는 지난해 창세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높아심에서 또 창세기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도 여러분들에게 선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다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충분했는가 묻는다면 우리는 결코 충분하다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류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마치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다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알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아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그 이치를 깨달아서 이해했기 때문에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체험적으로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구현해낼 때에,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다는 이 부부 사이에서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경험적인 것인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했을 때도 그 안다는 말이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이해하는 것, 그것을 내가 지적으로 수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들었다고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했다고 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까지 이르러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에도 이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었고 읽고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힘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인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정말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우리 자신에게서 항상 무엇인가 결여되고 결핍된 부족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가? 여러분, 그것이 제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저에게 느낀 것이었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신의 삶을 정말 돌이켜 반성해보면 분명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한때는 말씀을 듣고 기뻐했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내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패배감이 자리하고 있고, 내가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긴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애써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나의 삶에는 영적인 성장이 정말 없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아, 말씀 배우는 것도 다 별 소용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애쓰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자신에게서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시편 1편 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입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헌신과 애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결핍된, 결여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묵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우지 못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매일 읽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말씀을 읽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말씀을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단지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분명히 율법을 읽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우리 성도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복 있는 자의 길, 참 복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영적인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하고 현재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그 만족하지 못하고 결여된 그 부족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장애물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치 제가 새롭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묵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묵상하다는 말은 명상하다는 말과도 같은 것인데 깊이 생각하다, 반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시편 39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이 바로 묵상할 때라는 뜻입니다. 불이 분나니, 여러분 여기서 묵상할 때에 즉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것은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입으로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혼잣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위하여 또는 성경의 뜻을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작은 소리로 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그가 새벽에 일찍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작은 소리로 자기의 목소리로 그것을 말하면서 마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는 일들을 부지런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이 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정확하게 묵상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아,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교훈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정시키고 나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신선한 교훈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면 그것으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마음에 불이 붙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불이 붙으면 우리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개혁하게 될 것이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게 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이 말하는 이런 묵상이 나의 영적인 삶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자신의 감정과 의지에 녹여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삶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성장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잘 가르쳐지지 않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영적인 삶을 돌이켜보면 가끔씩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에 기록한 그 노트를 자주자주 들춰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그 말씀의 교훈으로 자기를 반성해보고 그 말씀의 교훈에 머무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이 되는가를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청교도들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청교도들은 이 말씀, 이 묵상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강조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고 그 진리를 진지하게 상고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지성의 거룩한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왓슨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진리에 대한 묵상은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마치 횃불의 빛과 태양의 빛의 차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태양 빛이 비추고 있는 정원에 횃불을 크게 놓아두었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식물을 자라게 하고 풀을 무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식은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못하지만 묵상은 태양의 빛과 같아서 감정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따스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묵상은 진리 속에서 생명을 낳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청교도들이 얼마나 말씀 묵상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묵상이라는 디딤돌, 묵상이라는 경첩과 같은 이 중요한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의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워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하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 말씀이 사랑의 불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은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묵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묵상이 없으면 말씀을 들었지만 그와 반대되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고 그 말씀을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묵상이 없으면 말씀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새겨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깊이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자주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즐겁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기도할 재료를 얻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진리를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진리와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묵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다윗은 우리의 묵상의 재료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상이라는 말도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데 명상과 묵상을 우리는 구분합니다. 명상은 무엇입니까? 명상은 주위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뉴에이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아무 것에도 우리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조용히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의 영성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묵상은 이런 명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면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무엇이냐? 묵상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우리의 생각의 주요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의 개신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디테이션,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말씀에 합당한지,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실천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확대시켜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모든 불신앙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 풍성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이 묵상을 우리의 신앙의 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기도하라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 에드문드 칼라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천상적인 일들을 묵상하라고 요구하신다.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만 하지 말고 묵상하라고 명하신다. 당신에게 설교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들은 설교를 묵상하라고 명하신다. 여러분, 왜 청교도들은 묵상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묵상은 설교와 기도 사이의 디딤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은 말씀과 기도 사이에 있는 의무이다. 묵상은 말씀과 기도 양쪽과 관련이 있다. 묵상은 말씀은 묵상의 불을 지펴주고 묵상은 기도의 불을 지펴준다. 말씀을 들어야 오류에 빠지지 않고 묵상을 해야 메마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헨리 스코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단순히 머리를 지나쳐 완전히 사라지거나 전혀 소화되지 않은 날음식처럼 되어버린다. 날음식들은 되새김질을 통하여 소화되기 쉽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되새김질하는 피도 모르게도 아무런 양식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되새김질과 같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외적인 방편들이 묵상을 통하여 완전하게 숙고되고 마음에 쌓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교도들이 이 묵상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책을 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도들에게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했고 모든 성도들이 이 묵상의 삶을 살고 묵상을 하는 일에 훌륭한 신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교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고 자기의 가정을 거룩한 곳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되게 만들었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습관을 깨뜨리고 말씀이 우리 머리에서 내려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영적인 낭비입니까? 많이 듣습니다. 많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묵상을 어떻게 명령하셨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곧 이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신 것도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가르친 말씀 아니겠습니까?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으로 구별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부정한 우리가, 죄악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구분되는 자, 되새김질하는 그런 짐승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 묵상을 통하여서 그 묵상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의 교훈을 자신의 마음,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다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서 묵상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주의 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올려야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따뜻하게 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을 살펴볼 때도 마치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을 다시 마음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묵상에 몰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묵상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씀,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던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살피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인내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그런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생각하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예배가 끝난 다음에 메모지에 반드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금 자주자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내려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것처럼 말씀을 듣자마자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잠시 기뻐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근심 걱정에 눌려서 열매 맺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밭에 깊이 심겨진 씨앗은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인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도 자신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끌리도록 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의 영혼 가운데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4장 읽겠다고 해서 성경을 4장 읽고 덮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누리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이끌리게 해주신 것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이끌리게 하셨는지 다가오게 하셨는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비추어보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참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귀찮아하면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누릴 수가 없고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내 기도가 허황된 기도가 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놓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묵상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른 아침이나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고 있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받으라고 와서 사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은 불행합니다. 그 사람들의 발걸음은 사망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장소를 찾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도 생명과 같은 일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달려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 자신의 책임이고 자기의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도를 하게 할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는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무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사랑과 소망과 용기와 감사와 열심과 기쁨의 감정이 솟아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불길이 일어나게 하고 싶다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묵상과 기도는 천편의 설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묵상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